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절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펜실베니아의 영생장로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이용글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좋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종을 보내주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우리 서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인사를 나누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행한 대로 벌하시고 죄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같이 예배드린 귀한 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운 성도들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종이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 꼭 들어 응답하시고 주의 종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0년 11월 16일 대한항공 725편으로 서울에서 사이판으로 비행하는 그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결혼한 새로운 신혼부부들이 61쌍이 탔고 그리고 다른 승객과 함께 165명이 비행기를 타고 사이판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착륙 15분 전에 관제탑에서 천둥치고 비바람이 부니까 안전하게 착륙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기장이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 바퀴를 내야 되는데 바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장이 기장에게 큰일 났습니다. 바퀴가 안 나옵니다. 그래 그러면 유압이 고장났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장님 이제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동체 착륙을 하자. 그러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기장이 처음 출발하면서 신혼부부들에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이제 동체 착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기장이 이렇게 비행기 안내 방송을 해요. 여러분, 내가 이제 동체 착륙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간 어떻게든지 몸을 최대한 아래로 숙이시라. 그리고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기장이 막 주여주여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참으로 봐주리라. 이런 말씀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장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옆에 탔던 부기장이 정신 나간 줄 알고 기장님 기장님 조심하세요. 왜 이러세요? 지금 동체 착륙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오달 내는 거예요. 다시 수동장치를 돌려보라. 그렇게 안 나오던 것이 기도하고 나니까 그냥 한 손으로 기름친 것처럼 이렇게 아주 술술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전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기장은 방송 통해서 비행기 안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외쳤던 기장은 41년간 2만 1,200시간 비행을 운전하신 신일덕 집사님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전에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많이 있어서 나왔어요? 뭐 할 일 없어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기록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시간도 다 기록이 돼서 말라기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을 펴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많이 참석한 것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 이 홍해를 갈랐으니까 얼마나 그 체험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여호수아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백성들이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요단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 요단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 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이 아침에 했는고 하니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46편 5절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면 내 것으로 되는 거예요. 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욥기 8장 5절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여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면 정녕 너를 돌아버리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리라. 여기 부지런히 구하며 요 말이 새벽에 기도하며 그런 말입니다. 새벽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은 체험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새벽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일본 의사가 지은 책인데 아버지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예요. 40년간을 환자를 치료해보면서 요즘 성인병들, 당뇨병, 혈압, 그리고 심장병 이런 모든 병들은 결국 그 아버지와 자기가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본 결과 왜 그렇게 생겼느냐? 그것은 야행성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 병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신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생체를 보면 연구해 보면 우리가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이쇼 히로시는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이 자고 일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분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자동차 있는데 아침 일찍 좋은 자동차는 다 나간대요. 그리고 낮에까지 남아있는 차는 전부 똥차들만 남아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아침형 인간으로 바꿔야 성공하고 건강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요즘 이 한국이나 미국이 밤 문화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밤에 활동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아침형 인간이 이 새벽에 이 새벽 기도 참 중요해요. 저는 그 참 감사한 것이 좋은 목사님 밑에서 지도를 받았는데 정문호 목사님이라고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 밑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 신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여기 이제 목사님들 아시는 분 아시는지 종신 나오신 분들은 사당동에서 국군묘지까지 걸어서 40분 나와야 돼. 그때 우리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사당동 아주 그 논두렁 길을 가라야 하니까. 그리고 국군묘지에서 이제 버스를 타면 신용산까지 10분에서 15분 걸려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를 놓고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나 좀 불평한 적 있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그 정 목사님은 새벽 기도 안 나오려면 전도사 그만두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하면 좋은데 강단에서 막 그러거든. 전도사가 뭐 새벽 기도 다 나오나. 매일 새벽 기도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금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대단히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헤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사람, 밥 버퍼드라는 사람은 인생의 전반적인 것은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참 열정을 가지고 뛰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좀 성공을 넘어서 의미로 삼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 아무리 잘해도 후반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후반전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그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30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 어떤 사람은 60대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후반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관례적인 교회협의 주간 집회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녁이 나의 인생의 어떤 후반전의 시작이 돼서 나도 좀 이렇게 살아보겠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지금 앞날이 어떻게 될 거냐? 전혀 가보지 못한 초행길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보질 못했어요. 요단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축복의 땅을 가는데 얼마나 흥분되며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많잖아요. 이럴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행하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앞으로의 남은 생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쫓아가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을 떠나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 그러면 너의 행할 길을 다 갈 것이라. 그 초행길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저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언약궤만 보고 쫓아가라. 그런데 적어도 2000 규빗은 거리를 두고 쫓아가라. 2000 규빗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약 900m 정도가 됩니다. 900m 간격은 두고 가라.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궤를 수레에 싣고 돌아올 때에 그 웃사가 뒤에서 호위하다가 이 수레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붙잡다가 즉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그 간격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적일 때가 많아요. 준비가 없을 때가 많아요. 정말 사람 앞에 나가는 것도요,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좀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초청을 받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비서실에서 30분 전에 와달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30분 전에 갔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30분 동안 기다렸다 예배를 제가 드리는 거 보면서 야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너무 준비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좀 준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줄곧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 떠날 때 그 이 회막이 채워지고 움직일 때 이 언약궤도 같이 움직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진약시대 오늘 은혜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언약궤의 의미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목표로 삼아야 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은 그 풍랑이 있는 물결을 바라볼 때 그냥 빠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그 바라봐야 우리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다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해요. 나는 저의 교인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를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를 보고 하다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는 말에는요 말 눈 가리개가 있습니다. 잘 경마들은 전부 눈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다간 못 달리잖아요. 눈 가리개, 앞만 보라, 앞만 보라는. 우리가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요, 모든 게 다 파래 보여요.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선글라스를 껴보세요. 다 이 파랗게 보여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면 문제가 없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면서요.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보는 게 다 같아요. 그런데 열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민수기 13장, 14장 보고서에 보면 열 사람은 하나님 안 봤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 봤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 없어요. 정말 엎치락뒤치락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그가 노년에 뭐라고 그래요? 시편 62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산성이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아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세상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권력이나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에 예수 믿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응? 시편 1편에 보면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말은요. 감정이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 단어는 감정이 표현됐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야, 복 있는 사람아.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게요. 그냥 복이 아니라 야, 복 있는 사람아. 응? 누군가가 이렇게요. 뭐 복권 뭐 500만 불 당첨되고 뭐 그러면 막 야. 우리 지역에도 목사님 사모님이 뭐 뉴욕에 왔다가 복권 하나 땄는데 500만 불 탔다고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야 이렇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야 복 받은 사람아. 오늘 저녁에 정말 좀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한번 감정을 섞여서 한번 옆 사람, 양옆 사람에게 야, 복 있는 사람아 한번 얘기해 봐요.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야, 복 있는 사람아.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복이 크면요. 남의 것 시시하게 안 따라가요. 여러분 내가 배가 부르면요. 음식의 맛이 이 냄새가 나도요. 관심 없잖아. 배부르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악인의 깨를 쫓아가요? 왜 그 사람들을 쫓아가요? 왜 죄인의 길에 서요?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한 가지로 욕심 때문에 그러고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사기쳤습니까? 사기친 사람도 나쁘지만은 사기당한 사람도 나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기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기당하느냐?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은요, 전혀 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이라는 개념이 틀려요. 우리는 존재, 존재. 유교는 상태야, 상태.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한국 사람은요, 유교 500년 역사에 이게 굉장히 뿌리 깊어.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을 마치 어느 상태로 봐. 야, 큰 집 있다. 야, 복 받았는데. 아주 비즈니스가 크다 말이야. 야, 복 받았는데. 애들이 그냥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또 좋은 그런 직장 들어가면 야, 그 사람 복 받았는데. 우리 주님 성경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 복 받았다. 그런 뭐 하나도 없어. 큰 집을 소유했다. 야, 복 받았다. 그런 말 없어. 우리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자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의에 주리고 핍박을 받은 사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시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시몬아 너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호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내가 이 호텔의 주인 아니에요. 사용하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자체를 보고 시몬아 넌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밤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다는 말은 망설인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응? 들어갈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망설이질 않아. 우린 분명히 알아요. 가야 될 것은 가고 가지 않을 건 안 가야 돼요. 예수와 노가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다 좋아하고 다 먹고 마셔도 난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는데요. 참 목들 중에서 제가 아쉬운 거는 이 분명한 선이 없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 이민교회가 사람이 귀하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 와서 이렇게 말하면 그럽시다. 저 사람 저렇게 선이 없어. 다 선이 있어야 돼. 전 개척할 때부터요. 개척하고 지금 31년째 오는데 다 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시오. 하여튼 유명한 장로님들이 다 필라델피아. 우리는 원로 장로님까지 70명이에요. 70명. 정말 우린 장로교회예요. 장로님들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얘기해서 여기에 여기를 안 하면요. 장로님 가세요. 난 가라 그래. 그러니까 선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우린 말씀대로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리 대학생 하나가 이렇게 참 대학 1학년 들어가서요.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저희 아들도 막 울어. 대학 1학년 들어가서 아빠 막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힘들대. 그냥 애들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기도하는 거 가만두질 않아. 역사에서. 그래서 막 얘가 몸부림쳐 울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하나 그래. 하, 목사님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기 너무 어려워요. 정말 왕따 돼요 그래. 무슨 막 안타까워서 그래. 야, 왕따 돼야 돼. 우리는 왕이 따로 놀아야지 같이 놀면 되니. 네? 넌 왕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 네? 우린 왕이야. 어떻게 졸개들하고 노는 거 봤어 왕이.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5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요단을 건널 텐데 스스로 순결케 하라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이마에 띠를 띄었어요. 왜 노조들이 뭘 자기들의 그 목표를 여기 이마에 쓰는 것처럼 다 띠를 썼는데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리게 하라. 내가 백성들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리라.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고기를 먹기 전에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기다리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먼저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성경에 보면요,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우리들의 요구하는 게 딱 하나의 성결이에요. 거룩하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그릇이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이 큰 집이라는 건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그릇이 많잖아요. 그 그릇 중에 무엇을 사용해요? 깨끗한 그릇. 좀 깨진 그릇이면 어떻고 좀 뚝배기면 어때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인데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들이 세상에서 거룩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여기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는 그 신학교 시절에요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도 시험 칠 때 컨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 돼도요 목회를 제대로 못해. 그리고 요 한 수년 전에 버지니아에서 목사님 총으로 장로로 쏴 죽인 사건이 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곤혹스러웠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꾸 날 보고 물어. 목사님, 목사가 장로 죽인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죽였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말이에요. 야, 그분이 좀 미안해요, 내가. 아유, 참, 순복음이나 무슨 감리교 목사면 좋겠다. 그래서 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장로교 목사래요. 아, 그 다음에 내가 또, 아이고, 이 사람이 좀 기장이나 동합측이면 좋겠다. 그런데 합동측이래요. 제가 속한 교단이에요. 예? 그래서 동기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학교 다니다가 컨닝 때문에 계약을 맞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참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학벌 아니에요. 인물 아니에요. 뭐 재능 아니에요. 정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거룩이에요. 이 거룩, 카도시라는 말이 뭐냐면 준비라는 말이에요. 준비.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뭐 이렇게 성경을 끼고 거룩하게 걸어야 돼? 아니에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거룩이에요. 요한일서 3장 3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거룩했어요? 주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저희들은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마라나다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한 Maybe tonight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Maybe today 이렇게 내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들이 거룩하게 살았어요. 주의 재림 신앙이 자꾸 무뎌져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님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현실이 그렇게 되는데도 이상한 것은 자꾸 우리 신앙은 재림 신앙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 참석한 여러분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자른다는 말이에요. 자른다. 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위기가 닥칠 때 그는 교회로 올라가면서 베델로 올라가자면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자. 드라빔을 버리자. 그 드라빔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재산이 뭐 필요해요. 다 버리고 가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취미가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가. 그렇지만은 그것이 신앙의 방해가 되면 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주이려면 골프를 치러 나가십니까? 그러면 골프채를 버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경건과 거룩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치과의사인데 이분이 불교 신자로서 전도받고 나와서 그는 거기서 먼저 골프채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왜 버렸냐면 그게 신앙의 방해가 되니까. 신앙의 방해가 되는 건요. 무엇이든지 간에 버려야 거기서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친구 한 사람 있는데 이 친구는 참 설교를 잘했어요. 인물도 잘생기고 참 그때 그 당시 기타를 쳤어요. 우리 시대는요. 교회가 기타를 치면 책벌을 받아요. 어디라고 교회 안에서 저렇게 저 북 어디라고 상상도 못하죠. 어디라고 교회 안에 저런 게 들어와. 근데 우리 친구는 벌써 날 보고 그래 이 전도사 당신도 기타를 쳐. 우리 시대가 오면 교회 안에 기타가 들어와. 아이고 내가 야 그러지 마라. 기타 치면 책벌 받아. 무슨 기타야. 그런데 벌써 이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요. 바둑을 배웠어요. 이 친구가. 바둑을 배우니까요. 바둑에 완전히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날 보고 그래. 저거 지냈고 이 전도사 왜? 나 말이야. 차 이거 큰일 났어. 왜? 기도하려면 자꾸 바둑 아래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어느 날 또 그래. 자기가 그때 교회 전도사인데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면 애들 머리가 바둑알로 보인대. 그러면서 이거 일로 가면 죽고 이거 잡아먹고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못 고쳐요. 아 시험 친다고 다른 애들은 다 시험 공부하는데 기숙사 가면 바둑책 놓고 연구하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기원에 가고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보면서요 나 바둑도 안 배웠어. 예. 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취미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신방 가니까요, 이 진열장에 양주병이 꽉 찼어. 성도님, 양주하십니까? 아무 말 안 해. 그 이듬해 가니까 병풍을 쳤어. 병풍을. 그래서 이거 뭐 말하지 못하고, 그래,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슬쩍 나가면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병풍을 쳤어. 3년째 가니까 병풍도 없어지고 진열장도 없어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얼마나 크게 하여튼 필라델피아에서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영혼이 잘 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는 결단이란 말이에요. 결단.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그 우상이 가득하고 불신 세계에서 뜻을 정하고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잖아요. 그게 결단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 돼. 이것이 결단이에요.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원파련 목사님, 전주 바울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설교하시는 가운데 제가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제게 막 감동이 오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박정희가 그 소장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청와대에서 집권하면서 자기를 지지해 죽은 그런 이 별자리들, 소장, 사단장을 다 불렀대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파티를 열었답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장군들에게 대통령이 술을 따라준 거야. 그러면 다 감격해서 이 술을 마시는데 이 홍성철 소장이라는 사람이 술을 따르니까 각하 저에게는 콜라를 주십시오. 이 사람은 무슨 뜻이야 그게? 콜라라니 미안합니다 각하. 나는 2년 전에 집사로 안수를 집사 임명을 받을 때 목사님한테 이 술 담배 안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콜라를 주세요. 그래도 이 박정희가 자꾸 권면하더래. 내가 주는 술을 마셔야 돼. 네 번이나 주는데도 다 사단장들이 다 있는 데서 네 번이나 주는데도 거절하니까요. 박정희가 그냥 술을 얼굴에 붓더래. 화가 났어. 그러더니 그냥 쫙 가버리더래 집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 파티 장소가 그냥 그냥 분위기 다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괴로워하는데 어느 중장 이 사람아 난 교회 장로다. 응? 난 장로야. 또 어떤 한 사람은 난 안수집사다. 어떤 사람은 난 집사된 지 10년이야. 2년짜리가 뭘 그래. 별 두 개 떨어졌다 이제. 하면서 막 조롱하고 네 때문에 오늘 완전히 분위기 다 깼다고 막 참 공격만 받고 그러고는 집에 돌아오면서요. 야 내가 괜히 청와대 갔다고 안 갈 걸 그냥 오늘 갔다 오느라고 별 다 떨어졌다고. 여러분 별 따위가 얼마나 힘들어요. 별 두 개 다 떨어졌다고. 그러고는 그냥 수심에 꽉 차서 집에 갔더니 아내가요. 아니 여보 오늘 무슨 청와대에서 뭐 일이 있어서 얼굴에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서. 없대도 아무 일도 없어도 그래도 당신 얼굴이 이상한데 왜 그래요? 없어. 그 같이 자는데 자꾸 잠을 못 자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별 떨어지니까 네 번이나 각하가 주는 술을 안 마셨으니 그것 때문에 얼굴에 붓고 들어갔으니 이제 떨어지는 거지 뭐. 그래서 자꾸 끙끙하니까 아내가 막 여보 무슨 일인데 막 얘기하라 하니까 청와대에서 됐던 일을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여보 잘했어요. 당신은 별을 떨어져도 성직은 안 떨어지잖아. 집사직 안 떨어지잖아. 군복은 벗어도 하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은 안 할 거 아니야. 어? 벗지 못할 믿음의 옷 벗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여보 참 장하다. 당신 너무 훌륭해. 난 당신 같은 남편의 아내가 된 걸 너무 행복해. 하면서 두 사람이 울었대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마 여기 계신 아내들 한번 생각해봐요. 응? 여보! 응? 그게 뭐야 그냥 다른 사람 다 술 먹으신 한 잔 마시고 애기하면 됐잖아. 응? 별 따위가 얼마나 어려운데 바보같이 등신같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장하다. 당신 같은하고 사는 것은 난 너무 행복해. 별 떨어져도 괜찮아. 집사 안 떨어진 거 감사해. 아, 얼마나 좋아요. 다 소리 울었대요. 그리고 그냥 좁아좁아 하는데 며칠 지나더니 청와대에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대요. 야, 이젠 별 떨어졌구나. 그래갖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괜히 청와대에 갔다 그랬더니 딱 청와대에 들어가니까요 별을 하나 다시 달아주더래요. 그 순간에 별 세 개가 됐대요. 당신같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 그렇게 그분이 귀하게 쓰임받았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야,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목사로서 정말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응? 요즘 교인들이요 이 성직을 헌신짝처럼 버려요. 그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요 아주 생각하기를 말해 너무 우습게 알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다 좋아하고 다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냄새 내게 한 것을 감사한다. 망하는 자에게나 구원 얻는 자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마다 예수가 날라왔다. 예수 향기 나야 돼. 응? 예수 보여줘야 돼. 제가 작년 8월에 사할린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할린에 가서 저를 통역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난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요. 며느리가요, 자기 시아버지, 작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산당 선전원이었대요, 과거에. 우리 시아버지는 그 배급을 주는 것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논하주고 자기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걸 보면서 시아버지를 바보처럼 생각했대.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저거 바보 아니냐.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데 배급받아가지고 그걸 남을 주면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사할린에 사는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일본 지하에서 그냥 이 사람 시아버지가 길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 우리를 고국으로 보내달라 데모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국에 보내달라 대표적으로 데모하다가 결국 이북으로 강제 추방당했대요. 근데 자기는 공산 당원이기 때문에 선전원이기 때문에 너는 네 마음대로 하라 자유를 줘서 자기는 사할린에 남고 시아버지와 아들들은 다 갔대요. 지금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모른대요. 이북 가서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시아버지는 저 바보 아니냐 왜 저 혼자 저렇게 다른 사람을 대변해서 도우느라고 저렇게 정부를 상대해서 데모해서 이북까지 쫓겨가나 바보 등신으로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권사가 돼서 시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난 그 소리를 들을 때 막 눈물이 나요. 야, 난 아직까지 목회 40년이 넘으면서도 작은 예수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야 여러분, 신앙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당신은 예수 닮았다. 당신은 작은 예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강에 이르거든 그냥 들어서라. 홍해는 갈라지고서 들어섰고 요단강은 물이 창이랄 때 들어선 거예요. 어쩌면 요단강 건너간 사건이 더 위대해요. 여러분들이 요즘 성지순례 갔다 오면요 그럴 거예요. 아, 저 뭐 요단강 저렇게 작고 물의 깊이가 저거밖에 안 되냐 알지만 그 당시에요. 특히 15절에 보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라면은 이때는 이 4월 내지 5월 사이인데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 물의 깊이가 3m에서 4m고 폭이 30m 이상이었답니다. 제사장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강을 걷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희생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실히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물속에 들어가도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갈라지고 건너가는 건 누구든지 다 가요. 그러나 물이 창이랄 때 그냥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세 친구가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들어가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유태인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해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이스라엘에 제가 갔더니 제 후배가 거기서 선교도 하면서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관광. 근데 이분 얘기가, 목사님, 왜 미국의 자녀들이 자꾸 하버드나 예일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려고 했냐?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대학에 보내라고 해요. 예루살렘 대학에 유학을 보내면요, 예를 들면 여기 미국에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만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 출신 아니면 안 된대요. 이 CEO가 되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학을 나와서 그 총장이 추천서만 하나 쓰면 세계 어딘지 가서 간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네, 부탁합니다.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다른 사람 알려주지 말아요. 요즘 경쟁이 심한데 여러분 자녀들만 보내요. 하여튼 모든 정치는요,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태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여튼 세계를 지배해요. 우리 동네도 보면요, 유대인 명절에 학교 안 가요. 선생님들이 다 안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유대인 학자가 얘기가요, 자기들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래요. 자기들한테. 그럼 유대인이 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똑똑하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파라는 게, 기파. 유태인들은 다 이거 썼죠? 봤어요? 이거 써요. 이건 왜 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이거 다 써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야, 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 쓰기 때문에 얘는 커서도, 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들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학자들 중에요, 불구자 많습니다. 우리가 붙으면 불구자, 아유, 얘는 뭐 하겠냐. 부모가 이거 씌워주면서 넌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어, 자꾸 격려해줘.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격려가 필요해. 그저 성적표 보면 말이야, 그거 좀 A 다 맞고 C가 한두 개. C가 뭐냐, C가. 응? 여러분, 가서 한번 공부해봐요. C 맞기 힘들어요. 이게 대단히 힘듭니다. 응? 제가 대학을 여기 졸업했기 때문에 알지만요, 대학에서 C 받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응?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다 쉬고 A가 하나면 A만 봐. 그거 잘했어. 잘했어, 너. 격려를 해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이 지구촌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티벳 고원인 해발 6,300m. 6,300m 고지에 꼴라 난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KBS 취재팀이 그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데 사는 6,300m 사는 꼴라 란둥이라는 지역에 취재팀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마시의 그 집을 중심으로 취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밤에 영하 20도인데 그 영하 20도 된데 밤에 이 사람이 담요 한 장 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래. 그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취재팀이. 이 사람이 밤에 왜 가냐 했더니 자기가 밖에 있는 양들을 틈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왜? 그 밤에 이리떼가 자기 양떼를 해치지 않도록 카르마시는 영하 20도에서 그 담요 한 장 가지고 양떼 속에 자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무식하고 배운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형편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그 양떼 속에 잠을 자는 카르마시보다 우리 주님 못하겠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 희생한다. 여러분, 세상을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오병이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오병이어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은 예수님 당시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오늘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이것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지니까요, 첫째로 사람이 담대해져요. 제가 여기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니까, 저는 12살 때 변계단 권사님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총신대학을 간 것은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길 지원했어요. 거기 7년을 나왔어요. 웨스트민스 신학교에서 제가 10년을 공부했어요. 거기서 석사, 박사학위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다 믿었어요. 그런데 확신은 없었어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은 할 수 있지. 그러나 어떻게 필라델피아에서 오병이어는 그거 참 난 확신이 없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13에이커 땅을 사고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한 8, 90명 교인들 가고. 야 정말 믿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어.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녀서 침례교도 가보고 PCUSA도 가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교단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순간순간 그냥 엎드려 밤이고 낮이고 성전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얻고 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오병이어처럼 역사에서 이게 돈이 조금 요거밖에 없지만 5만불을 줘야 되니까 5만불이 나오면 내가 오병이어 믿겠습니다.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네요. 어느 날은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자긴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냐 하니까 생각만 해도 응답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 보고 여보 엘리야가 가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 한번 다 바쳐보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먹이 살리는가. 한번 우리도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전체 바치면서 살았더니요. 제 아내가 그래. 자기 두렵대요. 생각만 해도 온대.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해도. 살림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데. 오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여보 앞으로는 말이야 생각도 좀 생각하면서 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확신을 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조체 내 마음에 뭐가 오는 거 아니? 담대함이 생겨요. 절대 장로님이라든가 교인들 의식하지 않아. 그래서 아주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응? 막 야예배를 가자고 그래 다 장로님들. 안 갑니다. 난 주일날 지기 위해서. 안 갑니다. 갈려면 다 가셔. 야 담대죠. 그리고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강합니다. 전부 필라델피아 유명한 사람 다 모였는데 이렇습니다 하면 이해해야지.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알아요. 제가 없는 동안 이 두 시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의논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먹게. 이렇게 합니다 하면 이해해야 돼. 재직이 천 명이 넘지만 이렇게 합니다. 이해해야 돼. 아주 담대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체험 가지니까요. 그거부터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를 필라델피아 가만두지 않고 세계 다니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쓰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냥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확실히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요단을 건너갈 수 있다면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성장한 유태인 소년이 있어요. 아버지가 유태인으로서 철저하게 열심히 토라를 가르쳐주고 유대교를 잘 가르쳐줬어요.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아들의 마음속엔 아버지의 존경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10살 되던 해 이 아버지가 이제 다른 마을로 이사를 오면서 그곳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루터교 큰 교회 루터교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할 때 소년이 이렇게 물어 아버지 우린 유대인 아닙니까? 우린 유대교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루터교로 개종합니까?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지금 장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와야 사업이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루터교로 개종했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10살 난 아이는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아하, 아버지가 이게 아닌데 그럼 이제껏 신앙생활하는 건 자기 장사를 위해서 했구나. 이 마음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엄하게 교육하잖아요. 다스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 할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어요. 그리고 성장해가지고 영국 런던으로 나오면서 그는 유학을 하면서 헤겔 철학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사상을 총 정리한 법 철학 비판이란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둘째 인간심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 벌기 위해서 개종하고 말이지 교회 나가는 게 그거 아니라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는 아편이다.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이 소년이 바로 칼 마크스가 됐습니다. 이 한 아버지의 잘못된 그 신앙이 아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 공산주의를 만들게 되고 이 칼 마크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냐. 특히 얼마나 많은 교회를 문 닫게 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이 이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애들이요. 대학을 가면 85%가 교회를 떠난답니다. 85%가 교회를 떠나요.
왜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결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그래요? 그건 내가, 부모 된 내가 잘못 믿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그래요. 더 이상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다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사람들 눈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 많아. 사람을 의식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목회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응? 교회는 다 떠나도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목회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성결케 자기 자신을 써요.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요. 응? 다윗은 말이에요. 문 창문을 열고 벌거벗은 여자를 보았지만 요즘은 창문을 닫고 보는 세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결케 하지 않고는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성결케. 남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남 비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내 스스로를 항상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난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성복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하얀 두루마리 입고 내가 이 국민학교 때부터 말이에요. 그 집회 은혜 받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하얀 두루마리 지금까지요. 그렇게 훌륭한 부흥사가 없어요. 요즘 부흥사들 보면요. 진짜 이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강대상에서 그냥 욕지거리나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전문적인 부흥사 초청 안 해요. 목회자들이 와야지. 근데 이성목 목사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겨울에도요, 그 손을 주머니에 안 넣어. 손을 피고 다녀,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왜 좀 추운데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이 사람아,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내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나? 주님이 함께 자기 손 잡고 가는 걸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세대에 훌륭하게 사역을 마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제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만약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하나 사세요, 가서 이거.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거 얼마 안 해요. 난 이거 성지 가서 샀지만 말이죠. 얼마 안 해요, 이거. 이거라도 하나 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자 여러분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언어가 부족하고 표현이 부족해서 다 전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저녁 이렇게 만사를 제치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이 이제껏 살아온 중에 오늘 밤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프타임이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나도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뜨거운 결심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